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콜론하고 주마 가편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떠세요? 이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설교 제목이 이렇게 한자 성어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2주 연속으로 한자 성어를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정면교사였죠. 그러니까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설교 제목이 설교 주제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 이 한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신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자 성어를 하나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마가편. 한자를 하나하나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달릴 주에다가 말 마 더할 가에 채찍 편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의 뜻이 무엇이냐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Spur on the flying horse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이 바로 주마가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한 BC 3세기, 4세기 때의 일입니다. 묵자라는 아주 위대한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 경상도 말로 밤묵자 할 때 그 묵자예요. 묵자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경주자라는 이름의 아주 유능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재능이 정말로 뛰어난데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은 많은데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승인 묵자가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계속 자신을 꾸짖는 스승에게 제자인 경주자가 하루는 물었어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지, 왜 자신에게 이렇게 강하게 채찍질 하시는지를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인 묵자가 즉답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과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해서 산에 오르려고 하네. 자네는 말과 소 중에서 어느 것을 몰고 가겠는가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나 말 중에 어느 것을 끌고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제자인 경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몰겠습니다. 묵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 말을 택했는가? 경주자가 말을 합니다. 말은 소보다 그 일을 빠르게 그리고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승인 묵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 또한 자네가 맡은 바 일을 충분하게 탁월하게 잘해낼 수 있다고 믿네. 그래서 꾸짖는 것이라네.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자네를 채찍질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주마가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서 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0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 12절, 13절 말씀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의 약간 북쪽 지역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가보질 못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러 방해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오라라고 그를 보내죠.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꽃을 피웠는지 그 복음이 제대로 열매를 맺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사도 바울이죠.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방해자 혹 시험하는 자들 때문에 복음의 씨가 헛되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밭 비유 중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이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할까 봐 그런 방해자, 그런 시험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길가밭에는 새들이 바로 이 시험하는 자들이고요. 돌밭에는 돌들 때문에 흙이 얇은 것이 문제이고요.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바로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때문에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매 맺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해서 한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디모데가 이제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길가밭이 아니었어요. 돌밭도 아니었습니다. 가시 떨기 밭도 아니었어요. 옥토와 같은 밭이었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고 옥토와 같은 밭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잘 맺힌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6절 중반부인데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신 전심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서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교인들 또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그와 같은 관계의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7절 중반부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가져온 그 너희 믿음에 대한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짧은 기간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것도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만큼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기를 떠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명이 작별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떠난 사람들 중에 연락이 와서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정말로 그립고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곳에서 힘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만큼 목사로서 보람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랬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정말로 그 복음의 씨가 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허무했던 것이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적, 믿음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굳게 믿음 가운데 서 있은 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인 우리가 이제 위로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의 씨가 정말로 열매를 맺을지를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옥토와 같이 그 복음의 씨를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기뻐했고 무척이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핵심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면 될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두면 될까요?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9절이 사도 바울이 취한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죠.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마 가편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주마 가편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지만 그들은 펄펙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에 있어서 펄펙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도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채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절 이하는 이런 관점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고 목회를 했던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의 목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세 교회를 섬겼고요. 미국에 와서도 세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론 풀타임으로 섬긴 것은 다 미국에 있었던 교회예요. 에나버 교회, 뉴저지 교회, 그리고 이곳 여기 교회인데요. 가끔씩 다시 보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보다 교인들이겠죠.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난 분들 중에도 다시 메디슨으로 돌아와서 기회가 되면 교회에 다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떠나보니까 메디슨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하고 있음이 더 확대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피차간에 사랑이 넘쳤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끼리만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그릇의 신앙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지경을 더 넓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거룩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죽을 때까지 그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거룩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수능시험 치듯이 그냥 하루 만에 결판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도록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뭔가 아쉬울 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오해를 돕는 성경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이 성경구절이에요. 이 성경구절의 행간이 무엇입니까? 구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화시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아쉬울 때 기도하죠. 정말로 아쉬울 때 기도합니다. 시험 치기 전이나 졸업 후 진로가 막혔을 때 기도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즉 어떤 결핍을 느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교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더 격려하고 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그들을 더 잘하도록 독려했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박해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해의 시대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박해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 박차를 가할 때만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런 면에서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가령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그 학위에 만족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몇 년 정도 우려먹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 그거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당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미국 대학의 교수는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골프 칠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대학원생들은 골프를 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갈수록 해야 될 게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서 있다고 또한 그 신앙이 유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흐르는 강물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줄기 한가운데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겨우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공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가 유학 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거 지금까지 우려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공부하고 매일 연구해야지만이 3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주마가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주마가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표때까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신앙에 채찍을 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신앙이 더 발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주막 앞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주마가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더 잘하도록 기도하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만하면 됐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최소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마가편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